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지금 엔트로피 전직 연구원들이 내놓은 폭로가 굉장히 오싹한데요.
불과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확률이 10% 이상이라는 경고죠. 당장 내년 말이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극단적인 경고가 나오는 건가요?
그 위기감을 이해하려면 최근 오픈AI의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풀어낸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유체 역학이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그 밀레니엄 난제 말씀이시죠? 상금만 액만 달러가 걸려 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려 98년 동안 인간 수학자들이 매달려도 못푼 문제인데 이걸 인공지능이 단숨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98년 동안 못푼걸 인공지능이 풀었다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을 뜯어보면 좀 기괴하거든요.
88시간 동안 무려 270만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1,500만 달러 상당의 컴퓨팅 자원을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재적인 번뜩임으로 방정식을 이해해서 푼 건지, 아니면 그냥 압도적인 자본과 컴퓨팅 파워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때려 맞힌 일종의 무력 시위인지 의문이 듭니다.
수학계 일각에서도 정확히 그 지점을 비판합니다. 직관적 이해가 아니라 압도적 연산력을 동원한 물리적 병렬 처리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억지로 밀어붙여서 답을 찾아냈다는 거군요.
하지만 방식이야 어찌됐던 결과물이 인간의 인식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자들이 그 인공지능의 풀이 과정을 검증하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릴 예정이거든요.
검증조차 버거운 시대네요.
결국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 기보를 맹목적으로 배우듯이 이제 수학자들도 인공지능의 사고를 역추적해서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해 버린 겁니다.
호세, 인공지능이 인간을 가르치는 셈이군요. 게다가 오픈AI의 챗GPT 아스트라 모델은 이른바 인간 증명 테스트를 48단계나 통과했어요. 웹사이트 접속할 때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는 그 테스트 말이죠.
네, 신호등 사진 찾는 것부터 고난도 체스까지 전부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마우스를 스크롤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흉내냈다고 하죠.
기계가 사람 특유의 불규칙한 미세 근육 떨림까지 모방하도록 학습이 된 겁니다. 원격 접속 환경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보탐지의 기준이 이 접속자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접속의 의도가 선하냐 악하냐를 분석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니 방어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네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 격차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심상치 않거든요.
원래 두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12에서 18개월 정도였는데, 이제 6에서 9개월로 턱 밑까지 좁혀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서는 중국이 증류,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기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네, 이 증류 기법이 인공지능 생태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들여서 천재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그 모델에게 수백만 건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죠.
거기서 나온 정답지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작고 가벼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천 그릇 사다가 실험실에서 성분을 역추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옆집에 똑같은 메뉴를 내놓는 셈이죠.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인가요? 그냥 대놓고 훔치는 거잖아요.
현재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걸 막을 표적한 수가 없습니다. 요리의 결과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된 자체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든요.
정상적인 API를 통해 토큰 비용을 지불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 겉보기엔 합법적인 이용자랑 구분이 안 되겠네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꼼수죠. 더큰 문제는 중국이 이 기법을 산업적 규모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IP를 차단해도 소용이 없나요?
중국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중동에 이른바 환승 정거장이라는 중개 서버를 구축해두고 미국의 최고급 인공지능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우회로 앞에서는 외교적 제재나 물리적 차단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군요.
통제 불가능한 외교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두뇌와 전기 에너지를 놓고 패권 전쟁이 한창인데,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유지하려면 결국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쥐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병목 지점, 바로 중동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중동 상황이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당장 중동발 세계의 물리적 전쟁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우려, 후티 반군의 도발,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이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당장 기름값이 문제잖아요.
이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일각에서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찍는다는 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요?
물가가 뛰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올려야만 하죠. 실제로 미국 국채이자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채이자가 오른다는 건 빚내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동치는 국제정세 한복판에 한국도 깊숙이 말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사단을 파견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한국이 첫 번째 전투파병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란 테헤란대 교수는 미국의 공격이 유엔 승인 없는 불법이라며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공개 경고까지 한 상황이죠.
우리 군을 보내는 건 정말 서벌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아닌가요? 명분 없는 전쟁에 헌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해야 하잖아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공화당 전당대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인 무대가 되면서 그가 퇴임날까지 막강한 권력을 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동맹을 철저한 거래로 보는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확실하고 파격적인 반대급보 없이 섣불리 파병 카드를 꺼내는 건 실리마저 완전히 잃는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겠다는 건데 예산이 185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가 벌써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와요.
음속보다 몇 배나 빠른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쏘아 맞히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우주에서 레이저로 모기떼를 쏘아 맞히겠다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빨라서 지상 레이더의 곡률 한계로는 탐지했을 때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발사 직후 3분에서 5분 사이에 추진 단계에서 격추해야 하죠.
3분 안에 격추하려면 우주의 요격망을 얼마나 깔아야 하는 건가요?
그러려면 지구 저궤도에 최소 7,800개의 요격 위성을 촘촘하게 깔아둬야 합니다. 기술적 난도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우주 요격만 구축이 오히려 군비 경쟁과 핵전쟁 위험만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상대국에 더 치명적인 무기 개발을 부추길 테니까요.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께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국내 정치 상황은 제공된 다양한 정치 칼럼과 분석 자료들의 팩트와 논리를 있는 그대로 종합한 건데요. 저희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만을 기반으로 쟁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국제정세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며 거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정적 방향키를 잡아야 할 국내 정치는 끝없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간담회에서 내 임기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죠.
표면적으로는 헌법상 단임제를 확인한 원론적 발언입니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분석이 쏟아졌죠.
권력의 누수를 막아야 할 시점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의 끝을 강조해버렸으니까요.
조기 레임덕을 부르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해버렸다는 비판이 핵심 지지층 내에서로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의 구조적 협소함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구조적 협소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반대파를 설득하고 포용하려는 정치적 과정 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다 반발이 거세면 다시 번복하고요. 극단을 배제하고 다수를 아우르는 포용의 원칙이 없다 보니 결국 좁은 지지 기반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좁은 정시의 극단적인 단면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책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증인은 0명인 상태로 진행됐죠.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과거 사건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끝없는 핑퐁 게임만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협력자를 통해 이른바 캐비넷 문건 유출을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긴급 체포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반면 한 의원은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맞섰죠.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 오빠들의 드룸통 정치라며 본질을 흐리는 맞불 역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정작 후보자의 치명적인 부패 의혹들은 검증의 도마에도 오르지 못하고 묻혀버렸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넨슬 치료제 임상시험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죠. 실험지가 피를 토한 사건 말입니다.
약물 안전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었다면서요.
임상시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이걸 최종 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겁니다. 재판부도 이를 명백한 허위 자료로 판단했고요.
공직자가 특정 제품을 지친 이에 잘 챙겨달라며 브로커와 유착한 정황까지 진술로 나왔잖아요. 데이터 조작과 부패 약속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의 붕괴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인데 묻혀버린 겁니다.
정치권이 과거 수사 기록 하나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제정책 역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친정부 성향의 유튜버 이광수 대표마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며 이제 부동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죠.
당장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 못해 피를 말리고 있는데 정부가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 장기주택 공급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이 났는데 논밭에 농사 짓자는 격이라는 비판이 딱 맞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전략 실패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거든요.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대처를 비교해보면 그 거버넌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본 국민연금은 상반기에 환율 효과와 주가 상승을 틈타 무려 52조 원어치의 주식을 과감하게 팔아치워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민연금은 9조 원어치도 채 팔지 않고 머뭇거렸죠.
국민연금 같은 거대 자본은 기계적인 리밸런싱, 즉 시장이 과열될 때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폭락할 때는 그 돈으로 다시 저점 매수에 나서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거든요.
시장의 균형자 역할을 포기한 거네요. 이건 마치 개미 투자자가 코스피 1만 간다고 환상에 빠져서 버티다가 황금 같은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방기하니까 주식시장이 투전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국가 경제의 안정판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 경제 시스템의 실패는 결국 슬로우 니스 구독자 여러분의 팍팍한 실생활과 극단적인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최근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대비가 있었죠.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무려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죠. 반면 서울시 창신동에는 수해나 화재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료 0원짜리 긴급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방치된 이런 50년 된 빈집이 무려 172만 호에 달한다고 하고요.
2.6조 원의 자산과 0원짜리 빈집이라는 대비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단층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애플의 존 테르누스 체제가 첫 작품으로 2TB 기준 509만 원짜리 폴더블 아이폰 뷰오를 내놓고 불티나게 팔고 있잖아요.
5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일상재로 소비되는 세상 한편에선 갈 곳 잃은 사람들이 폐가 수준의 빈집에라도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된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도덕적 해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직원들이 월 70만 원의 주거비를 부당하게 타내려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 적발됐어요.
70만 원을 챙기려다가 6억 원에 달하는 누적 성과급과 일자리를 한 번에 날릴 위기에 처했죠.
푼돈에 눈이 멀어 수억 원을 날렸다는 조롱거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씁쓸한 이면이 있습니다.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의 심장부에서 구성원들이 계약서를 위조할 만큼 회사 내부의 진실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니까요.
조직의 거버넌스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적도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팀 하포드 칼럼이 흥미로웠는데요.
런던이든 코펜하겐이든 서울이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헤링본 무늬 파켓 마루와 깔린 힙스터 카페에서 동일한 라떼 아트를 올린 플랫 화이트와 오트밀크를 마신다는 내용이죠.
극소수 빅테크의 추천 알고리즘이 전 인류의 취향을 복제하고 있다는 건데 어딜 가든 실패하지 않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로 앤디 워홀이 대통령이 마시는 코카콜라나 내가 마시는 코카콜라나 맛이 똑같다며 극찬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안전한 선택은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긴 합니다.
안전한 선택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없죠.
하지만 실패할 위험을 철저히 차단당한다는 건 우연히 뒷골목에서 인생 최고의 낯선 맛집을 발견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취향을 개척할 기회조차 영영 거세당한다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에 주는 극도의 안전함이 결국 우리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고 있었군요.
더 무서운 건 그 반작용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고도로 통제된 알고리즘으로 극도로 안전해지고 획일화되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충격적인 현상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정반대의 현상이라면 어떤 건가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야차루를 보시죠. 글로브도 없이 맨몸으로 맞붙어 피를 보는 극단적인 격추놀입니다.
초중고 학교폭력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네요.
아이들은 완벽하게 계산된 디지털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동의하에 맨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원초적이고 통제불능의 폭력성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매끄럽고 안전한 스마트폰 화면 뒤에서 현실의 청소년들은 날것의 폭력을 갈구하고 있었군요. 디지털의 극단적인 안전이 현실의 극단적인 위험과 일탈을 부르는 셈이네요.
극단의 안전이 극단의 위험을 부르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